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우회포를 획득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호들갑은 가능한 한 무력 분쟁을 오래 끌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한 군사적 상황을 바꾸게 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그저 유사한 로켓의 손실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로켓포를 얻게 된다면 러시아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아직 타격하지 않은 목표물들을 공격하기 위한 타격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최근 4대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를 포함해 헬리콥터, 제블린, 레이더와 전술 차량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왔습니다. 고속기동 로켓 포병 체계는 다연장 로켓 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영국도 지난 1일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인 M270 발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5일 러시아가 카스피에서 X-22 순항미사일을 수도 크이우를 겨냥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의 미사일은 이날 오전 6시경에 발사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자국의 방공부대에 의해 격추됐고 나머지는 수도 남부의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한 개의 군사 목표와 한 개의 민간 목표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철도 회사 우크르잘리즈니차의 최고 경영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씨는 복수의 미사일이 열차 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 한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이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자신의 회사가 군사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보도를 일축하면서 검증을 위해 기자들을 공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카미신 씨는 나는 공식적으로 공장 부지 내에 어떤 군사 장비도 없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이 공장은 곡물 수출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해 열차 수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간인들이며 또 우크라이나산 제품을 서방으로 수출하는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발트에서 5일부터 대규모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발트옵스로 불리는 이번 훈련에는 아직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16개국 7천여 명의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여합니다. 또 45척의 군함과 75대의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수륙 양용함 키어사지호를 파견했습니다. 키어사지호는 길이 250m의 해상작전헬기 등 전투기 26대와 병력 2,600명을 싣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나토는 발트옵스 연례 해상훈련은 어떤 특정한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나토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서 합동군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4일 스웨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이 이번 훈련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연대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트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행동들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도 우리는 결코 이 같은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북한이 최소 6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사일은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정찰기에 초근적 위협 비행을 했다고 호주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오늘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최고는 12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어제 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서 오늘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이 쏜 미사일은 주한미군 1발, 한국군 7발 등 모두 8발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합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도 한국 합참 발표 낸 성명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한연합군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실사격 연합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측은 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10km에서 670km, 고도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 등으로 탐지됐습니다.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탐지된 재원을 오미로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 4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 공산세력 침략이라고 언급, 대북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한의 연합사격은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핵화나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에만 길을 열어줄 수가 있지 도발로선 얻을 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례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5.1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세 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입니다.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미한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에는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전단을, 미국 해군은 항모 등으로 구성된 제5 항모 강습단을 동원했습니다. 양국이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고 미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네 군데에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대응, 특히 요격체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북한은 올 들어 ICBM 6차례를 포함해 평균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벌이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긴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 강화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미한 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과거 미한 양국의 대응 매뉴얼들이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의 한미의 대응 매뉴얼이 지금 복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복원되는 첫 대상은 한미의 전략자산. 전략자산 중에도 B1B 같은 비핵 전략자산이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투사되고 그 다음에 8월 달 연합훈련에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할 때 거기도 이제 어떤 수준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이 될지 아마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복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미한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강대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현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은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양측 모두 고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핵실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막느냐, 그다음에 핵실험을 한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상황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미한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연합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례적 대응과 핵실험 등 예상되는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하반기에 다양한 연합훈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모든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한 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탐지할 수 있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한반도와 일본 상공이 아닌 중국 해안에 가까이 붙어 비행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첨단 정찰기인 컨벤센트가 3일 중국 영해 가까이서 근접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군용기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컨벤센트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뒤 동중국해를 비행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한 뒤 칭다오 인근 해안까지 북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베이징 대학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도 3일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정찰기인 컨벤센트가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전략태세 감지 계획은 컨벤센트가 중국 영해 기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는 29해리까지 접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벤센트 등 미 정찰기가 중국 해안 가까이에 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3월 23일 미 공군 소속 컨벤센트 정찰기가 전날 타이완 해협을 나면서 중국 해안에 25해리까지 비행해 인민해방군을 정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이 두 대만 보유한 컨벤센트는 적의 레이더 점포와 방공망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찰기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컨벤센트의 중국 근접 비행 등 정찰기 배치가 동맹국과 파트너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컨벤센트의 이번 정찰 비행은 미한 당국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와 일본 상공을 포함해 중국 해안 근처까지 비행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일본 상공에 출격했으며 같은 시간엔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코브라볼 정찰기도 포착됐었습니다. 또한 미 알래스카 엘멘도프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F-35A 전투기 12대가 이를 주일 미군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북핵 위협 대응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등 다방면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3일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버그 대사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문화를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의 인사말이 담긴 동영상도 소개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 영상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며 신임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돼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인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미국인들과 대사관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며 곧 만나자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5월 초 미국 상원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공식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아 그동안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일 주 콜롬비아 임시 미국 대사 대리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올 여름에 주한대사로서의 임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뒤 1년 5개월 가까이 공석입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면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김 미국 랜디 연구소 정책분석원은 3일 VOA에 점쟁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 골드버그 신임 대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미한 양국이 북한 무기 도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만큼 골드버그 대사가 양국 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대중국 협력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분석관은 현실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반응에 여전히 민감하지만 계속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있지만 그 기대는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동맹, 중국 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위기와 공급망 보건력 문제, 기후변화 등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긴박한 현안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콜라 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정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하고 다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골드버그 대사는 볼리비아와 필리핀 대사, 칠레와 쿠바 대사 대행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콜롬비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으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18745의 이행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수억 달러어치를 탈취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이런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여러 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은행들을 강탈해 수억 달러어치를 훔치면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이들 국가가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국가와 그 대리자들이 우리의 민주, 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많은 사이버 수단을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무역 기밀, 지식 재산권을 탈취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며 미국의 민주적 절차에 악의적이고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핵심 기반 시설을 파괴적 공격 위험에 빠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제재 회피 행위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3월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당국은 당시 사건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하기도 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날 법무부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당국,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일삼는 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경우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보복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창립회원국으로 합류하며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내지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달 26일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경제적 강압 문제가 미한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big issue in the ROK. We know that. And you know, these are discussions that we've been having with the ROK since the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이것이 한국에서 큰 문제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우리도 알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이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직면했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6년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래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2020년 호주에 대한 수입 통제 등 각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적 문제 등과 연계된 수십 건의 경제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의 카일 페리어 학술 담당 국장이 3일 VOA에 사드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섰을 당시 트럼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hen China retaliated against South Korea, it really revealed a and the US didn't do anything. It really revealed a clear double standard.
페리어 국장은 당시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서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한국이 보복을 당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 정부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반응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의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공통의 도전 측면에서도 연대하려 한다고 페리어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느낄 수도 있는 위기감 고조에 대해 더 자각하고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바이든 정부가 공통의 원칙과 우려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조직하고 있다며 따라서 IPEF에 합류하는 국가들을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ince organizing the region around common principles and common concerns, since that is the centerpiece of the administration's polic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편에 서고 협력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과 협박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잠재적 보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안별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보호막을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message I think that the US is trying to sen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actually which is actually quite different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pproach is to build solidarity among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어 국장도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보장들을 미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shouldn't just be the United States.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build a regional framework here. I think there needs to be a group of countries that agree if we're being targeted by the Chinese.
미국 혼자서만 돕는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지역적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압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서로를 돕는 데 합의하는 국가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현재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이 단결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really think we're seeing is the alignment of the like-minded democracies, the Quad, South Korea, you know, the people who join IPEF.
맥스웰 연구원은 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이 연대하고 있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따르고자 한다며 이것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계속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할 것이지만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의 집단적 행동은 중국의 경제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개의 IPEF 참여국의 국내 총 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약한 고리로 간주하고 압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hat under the previous president, China thought that it could possibly push Korea and that Korea would respond.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이 전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압박하면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새 정부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본 원칙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에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도 동맹, 파트너들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밝혔습니다. 회원국인 북한이 계속된 위반 사실 통지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오는 9월 총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가 사전 예고 없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3일 성명을 통해 아이카오 이사회가 이번 주에 열린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 민간 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호, 232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이카오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적용 가능한 아이카오의 표준과 권장 관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6개 아이카오 회원국의 외교대표로 구성된 아이카오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인 기술적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아이카오 사무국이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카오는 또한 이사회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조 K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오는 9월 소집될 예정인 제41차 아이카오 총회에서 모든 아이카오 회원국들의 관련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카오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4조 K항은 협약국이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위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북한은 19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아이카오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 범죄를 다루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는 물론 탈북민들과도 계속 관여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2일 발표한 유엔 인권보고서 2021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측은 납치 강제 실종에 관한 주제 보고서를 올해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피해자 가족과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1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제 실종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OI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유용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보고서의 경우 고문과 강제노동 등 구금시설의 인권유린, 이산가족, 실종, 납치, 그리고 식량, 보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권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고문과 구금, 종교의 자유, 아동권리 문제를 부각하는 한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와 팬데믹 기간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임무와 관련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과 책임 추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북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없었고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로 인해 지난해 한국과 관련국 방문도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특별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문제에 대한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최고대표 사무실과 특별보고관은 남북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 위험에 놓인 중국과 제3국의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과 협력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탈북민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과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며 이런 활동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 기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을 방문해 북한 내부와 접촉을 유지하는 탈북민과 관여함으로써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민 64명과 다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공개 정보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유형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비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속되는 국경 통제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민 수가 크게 감소했고 각국의 코비드 관련 여행 제한으로 유엔 측과 관계자들과의 접촉 기회에도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앞세워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it's Ukraine. There are just so many other issues that are going on.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고 이외에도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은 실무급에서 추천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현재 국내 정치, 총기 규제 문제, 대외관계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북한 인권특사 인선안이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오르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유야 있겠지만 썩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ou need to have someone who focuses on that issue for the intern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5년 반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만 탓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관련 대사를 임명하면 미국의 특사 임명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북한 인권특사 공석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는다면서 과거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명에 9개월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인선 절차가 더뎌서 그런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훌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솔티 대표는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내 현 움직임에 대해선 들은 바 없지만 북한 인권위원회 공동의장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을 지낸 카트리나 스웨드 렌토스 재단 회장이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같은 인사가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특사는 미 정부 내에서 물론 유엔 회원국들과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사 지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특사 시절 북한과 협상을 하며 대북 인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진전이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still very important to have it, even if you're not making great progress on it.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특사는 국무부와 미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이라는 기치를 옹호하는 자리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지원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의 치어리더이자 촉진자라며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한 동맹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특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돕고 있지 않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풀타임 챔피언인 북한 인권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은 북한 인권법과 대북제재 강화법의 목표가 최대한 이행되고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관련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특사직은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회는 북한 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5년마다 의결하며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의 실종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진 뒤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며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러시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백요섭 씨가 3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북한 내 가족 실종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진정서 두 건을 제출했습니다. 뒤에이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백 씨는 자신의 탈북 이후 신의주에서 강제 추방된 뒤 실종된 의붓 어머니 정승희 씨와 이복 동생인 백혜신 씨의 행방과 생사 확인 정보 등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함께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백 씨는 3일 BOA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해결될 거라는 희망은 없었지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북한 당국이 지금 현전에 있는 상황에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안전할 것이며 또 신변이 보장된다는 어떤 담보는 없지만 그래도 유엔이라는 기구가 북한을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함에 있어서 북한 당국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고 혹시나 가족들의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갖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 씨는 탈북 후 러시아에서 유엔 난민기구 UNHCR에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에 신원을 확인한다며 자신의 정보를 건넨 뒤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우편까지 받았었다며 북한의 가족이 이 때문에 연좌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저를 통해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집을 몰수하고 아버지 직장을 뺏고 당에서 퇴출시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거죠. 그러다 나니까 집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그로 인해서 좀 생활고를 겪어서 어디에 이렇게 추방당한 이후로 행방불명됐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 씨는 한국에 정착 뒤 가족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충격으로 숨지고 나머지 가족은 추방 뒤 실종됐다는 소식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탈북민과 전시 전후 납북자, 국군 포로, 제일 한인 북송 피해자 등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당사자 혹은 가족이 수백 건에 달하는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이에 대한 유엔의 질의와 해명 요구에 답변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 기구의 백태웅 전 의장은 앞서 VOA에 북한 정부가 강제실종의 심각성보다 정치적 의미에 너무 집중해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을 계속 설득하면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문제가 조직적일 경우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3일 BOA에 이번 진정서는 북한에서 추방이란 형태로 주민의 집을 빼앗고 오지에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실종시키는 관행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셈법과 전망을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는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한 데 이어 별도의 장소에서 기폭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5월 25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폭탄은 핵물질을 고성능 폭약으로 감싼 뒤 연쇄 폭발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렇게 폭발을 일으키는 폭약과 전기장치가 기폭장치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소형 전술핵탄두를 시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갱도 내 핵실험 장소와 지상 통제소 간 전기 케이블 연결 작업만 남겨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미중 간에는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일 중국은 대북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질문에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우선 핵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핵공격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KN-23, KN-24, 신형 전술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등에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핵무장한 북한과 비핵국가인 한국이 맞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해 핵군축회담을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4, 50개 정도 갖고 있으며 매년 10개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핵무기 투발수단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순항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확보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재래식 탄도와 핵탄두를 함께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대량 생산돼 실전 배치되면 군축회담 외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제재 해제를 강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석유 반입 추가 제한 등 고강도 제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중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chance at all that Russia and China would support...
앞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에 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킨 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18년이 아닙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성향과 접근 방식,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개인적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북 관계를 중재했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에 대해 더 강력한 지렛대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another test gives them more leverage.
반대로 핵실험을 하면 북한은 상당한 외교 안보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최고 도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핵실험을 하고도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 된다고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핵실험밖에는 한미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모험주의적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리해서들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카드를 쓰고 나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북중 관계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경우 동북아의 안보 구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미한 확장 억제는 물론 미사일 방어망,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한결같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이 먼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핵실험을 자제시키고 석유 공급을 끊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와 정제유를 합법과 불법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북한이 얻는 것은 소형 핵탄두 기술과 한국에 대한 핵 우월감 정도입니다. 그 밖에는 미국을 압박하기도 어렵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과연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불법이며 보고되지 않았으며 규제받지 않는 어류 남획은 커다란 환경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 인도적 문제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이는 현대판 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해양 어류 절반을 잃었으며 참치나 갈치 같은 큰 어류 90%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Globally, when we measure stocks, we are down to roughly 5% of the bluefin tuna population in the Pacific.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지구에서 어족 자원을 볼 때 태평양에서 블루핀 참치는 불과 5%밖에 남지 않았다며 참치의 대부분은 너무 어려서 번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참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어류 남획은 어류 보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불법 포획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류 면허도 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어부만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법 포획자들은 어류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지 지역도 무시하고 마구 생선을 잡습니다. 또 이들은 자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어류를 잡고 산호초 같은 환경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Countries in Asia alone, I regret to say, operate distant water fleets of more than 3,000 factory trawlers.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아시아 국가에서만 3천여 개의 저인망 어류 가공 공장이 있다며 많은 선원들이 인신매매나 또는 인권유린을 당하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다에서는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 총기류 매매, 밀수는 물론 강간과 살인 같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특사는 4월 중순 열린 해양회의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ose factory ships put little skiffs out at night. They sit on the edge of the EEZ. They go into the EEZ. They rob the local community blind.
존 케리 특사는 이들 어류 가공 공장은 야밤에 조그만 배를 띄워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몰래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방식으로 정직한 사업가들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듯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며 법과 규정을 강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해양경찰과 해군은 물론 디지털 능력을 총동원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인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